사경의 기간이 2주간 계속되어서 새 안식일 만에 우리 성도님들 설교단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연초부터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에 우리 서울중앙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제적인 삶의 변화, 우리의 영적인 문제의 어떤 새로운 변혁,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좀 뭔가 우리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적인 우리의 영적인 삶의 큰 부흥과 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 혹은 교회의 영적 부흥과 개혁을 위해서 스가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은 지난 안식일에 만들어졌습니다만 일곱 가지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 생활 속에서 일곱 가지 분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시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일곱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마음 다스리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일곱 가지 항목 중에서 감사와 기쁨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의 1차적 의미는 황폐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인데 그것을 인하여 너희가 다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2차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죄로 인해서 상하고 죽게 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97편 12절에 보면 시편 97편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의인이여,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전혀 지을 수도 없고 짓지도 않는 그러한 완벽한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을 여기서 지금 의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너희들아, 그 말이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여기도 역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와 기쁨에 대하여 가장 유명한 성경절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면 떠오르는 성경절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이 이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성경절입니다.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이는 그러니까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기대,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정신,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서 살았을 때에 좋은 결과가 올까요? 나쁜 결과가 올까요? 네, 뭐 결과는 당연히 사람에게 매우 유익하고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어떤 기계의 그 성능과 기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 기계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잘 압니다. 맞습니까? 그 기계를 가장 잘 알고 그 성능이나 기능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에요. 디자인하고 제작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을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 때 가장 좋고 유익하고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잘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한번 그 깊은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감사와 기쁨의 삶은 벌써 오래전에 아주 2000년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실제적인 기쁨과 감사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 왜 그것이 효력이 있는지가 최근에 들어서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 2005년도 1월 17일자에 발행된 타임 잡지가 있습니다. 그림이 보이십니까? 여기 가운데 노란 그림이 이제 사람이 이제 웃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은 앞에 큰 타이틀에 마음과 몸의 특별한 어떤 상관 관계에 대하여 이제 화제를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조그만 제목들 보면은 낙천적인 사람들이 왜 더 오래 사는가? 그 다음에 당신의 유전자 속에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웃음이 필요한가? 이러한 제목으로 수십 페이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분 좋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 여기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밝혀진 몇 가지 이제 사실들을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리고 성경 말씀으로 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마음 상태와 우리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세포와의 관계를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전문가들로부터 이제 자료를 모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수많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포가 좋으면 몸이 다 좋은 것이고 세포가 약하면 몸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대로 시스 세포라는 것이 세포벽이라는 것이 있고 트랜스 세포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시스 세포는 매우 단단하고 병원균에 대해서 방어 작용이 아주 우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제 밋밋한 트랜스 세포는 아주 느슨하기 때문에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서 자주 몸에 이상이 옵니다. 저런 세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근데 저런 세포는 어떨 때 생겨나는 것인가?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포가 저런 모양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매사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 시스세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세포들입니다. 세포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감사하는 마음, 기쁨의 생활은 세포벽을 저 단단한 시스세포로 유지를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과 세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세포는 단백질 구조입니다. 세포는 단백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주로. 근데 마음 상태와 세포의 단백질 구조와 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주 성을 내고 원한을 가지고 또 사람을 증오하고 또 개인적으로 좌절하는 그런 마음을 자주 갖는 사람의 상태는 세포의 기본 재료인 단백질의 배열을 흐트러지고 얽히게 만들어버립니다. 저것이 정상적인 세포처럼 얽혀있으면 안 되는데 자주 이러한 그 감정, 좋지 않은 감정을 자꾸 갖게 되면 세포가 이렇게 얽혀서 협착이 되고 틀어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렇게 세포가 불규칙하게 얽히게 되어버리면 이제 암 발병률이 대단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늘 기분 좋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저 세포의 단백질 구조가 늘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얽혀졌던 단백질 이 세포 구조도 계속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의 상태가 이 세포벽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세포벽이 저렇게 이제 생긴 것으로 이제 과학자들이 그려냈습니다. 세포벽에는 인지질과 당지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자동 문 역할을 합니다. 산소라든가 또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흡수해 드리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발산시켜 주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그 세포 벽에서 이제 조절하는데 그 조절하는 요소가 인지질과 당지질이라고 합니다. 아주 부정적이고 또 잔혹한 생각들, 탐심 이런 것들이 저 인지질과 당지질을 콜레스테롤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입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산소와 영양가가 잘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몸에 이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세표벽을 구성하고 있는 저 다섯 개의 벽돌과 같은 저 인자들이, 저 요소들이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마음의 상태가 세포의 그 수용체 개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수용체의 역할은 저기 세포가 있으면 세포의 핵이 있고 세포벽이 있고 수용체가 있는데 그 수용체의 역할은 사람의 몸의 그 신진대사를 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수용체 수가 60에서 130개인데 정신병자는 15개 내지 25개밖에 없다고 그래요. 저 수용체가 어떤 경우에 감소하는가? 지극히 이기적인 사고방식에 몰두해서 살 때의 수용체 수가 감소하고 반대로 이타적인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나누며 사는 생활, 감사하는 마음이 늘 우리의 생활을 지배할 때에 저 수용체가 정상적인 숫자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마음 속의 상태가 인체의 건강에 아주 지대한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의 정서나 감정은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신속한 전파 효과를 갖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일이라든가 기분 나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것이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 효과를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서 뭐 슬픈 장면이 나오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어요. 자기 일도 아닌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또 코미디언들의 그 연기에 그냥 웃음을 못 참아가지고 그냥 대단히 크게 웃고 그냥 같이 동화되는 사람들. 또 분노하고 분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감정도 아닌데 그런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얼굴이 이그러져요. 또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표정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만큼 한 사람의 감정과 정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단히 신속한 전파 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감사의 표현,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그렇게 사는 자신에게도 대단히 큰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을 다 아시죠? 근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이?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이 제일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마음의 상태와 각오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잘 되지는 않지만 어떤 생각을 갖게 될 때에 모든 환경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가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이 자신의 마음 상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주기도 하고 주변의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정도가 각각 다릅니다. 개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더 많이 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심성이 약해가지고 주변 환경에 의해서 매우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위치에 따라서 책임에 따라서 각각도 달라요. 교회에서의 이 목회자의 영향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영향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뭐 본 주제와 직접 관련은 아니지만 여기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설명해주는 한 구절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정과 건강 240페이지에 보면 어머니의 감화는 끊임없는 감화이다. 그리고 그 감화가 항상 정의의 편에 끼쳐진다면 자녀들의 성품은 어머니의 도덕적 열성과 가치를 증가할 것이다. 어머니의 미소와 격려는 북돋우는 힘이 될 것이다. 어머니는 사랑의 말과 호감의 미소로서 자녀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선에 대한 어머니의 능력은 하나님 다음 가는 것으로서 지상에서 알려진 능력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 어머니가 어떤 영향과 감화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한 아이의 평생의 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내가 좀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 되겠지만 주변의 환경이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불쾌하게 하고 감사할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곳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두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변의 환경이 도무지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분 좋게 살 환경이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이 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하고 있지만 저는 두 가지를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양심과 그 마음의 진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돛단배를 아십니까? 요즘에 잘 없습니다만 간단한 돛을 달고 다니는 배도 있지만 돛을 수십 개, 수백 개를 단 배도 있습니다. 그 많은 돛을 달고 있는 배를 우리는 범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조그마한 것은 돛단배라고 하고 돛단배는 바다에 바람이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람 없으면 돛단배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돛단배를 종종 만들기는 하는데 그 동력과 돛을 겸비한 돛단배를 만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없으면 동력을 또 사용해야 되니까. 어쨌든 돛단배는 바람이 있어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고난과 역경이 없이 인간의 성숙과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다에서는 반드시 고난과 성숙이 있어야만 인간이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돛단배는 바람이 어떤 방향에서 오더라도 앞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원리를 좀 알아보려고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만 설명은 돼 있는데 제가 물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확실히 잘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돛단배는 정면에서 바람이 불어와도 그 정면에서 부는 바람을 가지고도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돛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맞추냐에 따라서 역풍이 와도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돛단배가.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어떤 주변의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에 그것을 저항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터득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우리는 감사와 기쁨 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역이용하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 속에 나쁜 것도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것 속에 나쁜 것도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습니다. 부정적인 것, 고난, 시련, 고통, 나쁜 것들이 이 모든 것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내 주변에 나쁜 것, 좋은 것, 모든 요소가 합쳐져서 마침내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마음을 단단히 결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변의 모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마침내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대단히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열한 제자는 예수님께서 불러내신 제자들입니다. 근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나선 사람은 가룟유다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늘 가룟유다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가룟유다를 상대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더 어려우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속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룟유다가 겉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아주 젠틀하고 또 신사적이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속에 보면 뱀이 들어있거든요, 뱀이. 예수님이 그거를 보시면서 가룟유다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마음에 항상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도중에 쫓아내지 않으셨고 끝까지 가룟유다와 함께 다니시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가룟유다의 배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땅히 가셔야 할 길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죽음으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한 것입니까? 가룟유다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인자는 십자가로 가야 하기 때문에 나는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 주변에서 좋은 일,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불쾌하고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제가 군에 입대할 때에 그 수용연대에서 이렇게 대기하다가 이제 불려나가서 이제 갑니다. 근데 무슨 요일날 몇 시에 불려나가면 하사관 학교를 간다는 것이 다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전부 다 그날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날 모이라고 하면 다 어디다 숨고 나가질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거기 없으면 그냥 있는 사람만 갖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사관 학교는 굉장히 훈련이 길고 다른 훈련은 4주면 끝나는데 이 하사관 훈련은 6달을 받는 것입니다. 훈련 내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다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거기에 불려가게 됐습니다. 저하고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체질이 안 맞는 곳에 잡혀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만나게 된 한 친구가 지금은 한국연합회 재무부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합회 재무부장 손기현 목사는 제가 군대에서 만나가지고 교인이 돼가지고 마침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에게 그러한 악조건의 환경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장차 목회를 해야 되는데 워낙 이 지도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그 하산 학교 가서 지도자 훈련을 좀 받더라, 지도력 좀 배워라 하고 분대장으로서 저 그 안 할 수 없어요. 뭐 앞에서 앞으로가 뒤로가 뭐 이걸 해야 되니까 분대장은.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신 것은 나중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악조건에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양원에 가서 거의 뭐 암 말기 환자로서 요양원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치료를 통해서 많은 회복을 한 다음에 혹은 회복이 좀 덜 돼도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잠깐 더 살기 위해서 왔는데 영원히 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병에 안 걸렸으면 하나님을 모를 뻔했고 영생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이러한 중한 병에 걸려서 여기 왔다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시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주변에 대하여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시련과 환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이 너희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잘 견디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매우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 이전에 신앙을 가졌던 위대한 선지자들도 핍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입니다. 예?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내가 좀 더 바른 양심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주변의 시련과 고통과 비난과 험담이 올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살 때 핍박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모든 시련과 고난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환난은 훈련입니다. 우리를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늘에 적합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훈련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합니까? 이 환난 속에서 내가 인내심을 기를 수 있고 인내심은 나를 연단하는 것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강상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테스트 지점에서 조심하라. 테스트 지점에서 조심하라. 사람이 나를 불쾌하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막 이렇게 몰아붙여 옵니다. 처음에는 참아요. 근데 그 한도가 있죠? 거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폭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테스트 지점에서 조심하라는 것은 그 폭발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왔을 때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넘겨버릇을 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 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늘 변함없이 그대로 살아요. 그러나 그 테스트 지점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또 통과하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환난은 훈련이에요. 사람은 역경 속에서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나타나는 역경과 시련은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거울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서 나타나는 역경과 시련은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거울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인간에게 성숙과 성장이 옵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 주변에서 나타나고 일어나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연합회 있을 때 갑자기 회의가 소집됐어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회의가 아니고 한 7, 8명 정도 모이는 회의가 소집돼서 제가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회의를 지도하시는 분이 한 부장에게, 자, 아무개 목사, 그동안 뭐 연구한 거를 한번 얘기하라 그래요. 보니까 이미 둘 사이에는 다 토의가 되고 합의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뭐 부장이 이제 계획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제가 할 일이에요. 부서상으로 볼 때. 근데 제 3자가 그 책임자하고 이렇게 잘 마음을 맞춰가지고,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대고.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좀 나빴죠. 좀 전혀 엉뚱한 분야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벌써 이제 기분이 나쁜 다음에 이야기를 하려니까 목소리가 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흥분을 잘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화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 무슨 그런 일을 왜 거기서 하냐고 제가 이제 말을 했는데, 그 이제 이거 회의를 지도하는 분이 들어보니까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결국 그 계획이 뭐 그대로 안 됐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회의를 지도한 분이 저에게 한 말이 제 머릿속에 잊혀지질 않아요. 볼멘 소리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볼멘 소리가 뭔지, 뭐 대강을 알죠, 우리가. 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지, 왜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하느냐, 그래요. 제가 그때는 크게 느낌이 없이 지나왔는데, 그 소리가 회의할 때마다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부장 때문에 제가 그 당시 기분은 상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제 부족한 면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가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저는 안 그렇다고, 저는 잘 흥분도 안 하고 항상 늘 뭐 정상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 약점을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뭐 완전히 고쳐지진 않았지만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제가 고쳐왔어요. 그것은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제 약점을 발견하게 하고 제가 그것을 고치도록 일단 시도를 하게 되었으니까 그것은 저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시련과 고통이 올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점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시면 감사한 마음이 올 것입니다. 불평 대신에 감사한 마음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차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당하는 이 시련과 고통이 장차 나에게 가져다 줄 영광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예요. 여기 후사는 상속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의 이 고난과 역경을 잘 견디고 나갈 때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을 견디시고 승리하셨을 때 하늘에 큰 영광을 얻게 되었듯이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도 마침내 그러한 영광의 날이 올 것을 기대하시고 모든 환경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또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저는 이 말씀에 대하여 참 왜 이 성령으로 기뻐하신다고 했을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고 기뻐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기 스스로 통제가 잘 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에 평강이 오는 것이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성공적인 삶의 기초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 성령의 역사를 오게 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연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존재를 그분의 손에 맡길 때에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오는 것이고 기쁨이 오는 것이고 감사할 일들이 생기면서 영육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에 에비 로빈슨이라는 트럭 운전사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꽤 여러 해 전에. 이 로빈슨이라는 운전기사는 불의의 사고로 시신경을 다쳐서 시각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녁만 되면 자기 집 잔디밭에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라도 제가 빛을 보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시각장애가 왔지만 감사하는 기도를 저녁마다 정식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드렸습니다. 3개월 만에 시신경이 회복되고 물체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내 눈을 뜨고 정상적인 시력을 찾았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 이것이 우리 2005년도에 우리 모든 서울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이 교회에 놀라운 변화와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